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사건입니다. 이 성전 사건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장차 도래할 천국 잔치의 완성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헌금을 환전한 것과 제물에 쓰일 그 동물들을 상거래합니다. 이것은 매우 합법적인 장사입니다.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은 율법의 규정을 지키려면은 유대 화폐만이 성전에 바쳐짐으로 정당한 환전이 시행되었고 원건 각처에서 오는 그 순례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사에 쓰일 정결하고 흠없는 동물들을 상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광경을 목도한 예수님께서 장사꾼들과 환전하는 상을 엎으시고 모든 짐승들을 채찍으로 성전 밖으로 내어 쫓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순례자들이 이 광경에 매우 당황해할 법하고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이 16절에 이렇게 소개하지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로 소통하는 집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유대교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돌 하나 남김없이 파괴되어질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새 성전을 일으켜서 완성할 것이다. 이 말씀과 또한 17절에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 이 두 말씀 속에 다가오는 예수님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환 중에, 예수님의 순환 중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새 성전은 무엇이냐?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전의 기능을 완성하겠다. 그 뜻이지요. 자, 본래 성전의 기능은 어디에 있죠?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잔치하고 교제하는 곳입니다. 어떤 잔치요? 제사라는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기쁨으로 교제하는 곳이 바로 성전의 기능인 것입니다. 여기에 만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훼손이 되어지고 교제를 방해하는 어떤 행위는 큰 범죄에 속합니다. 이 죄를 제물의 피로 덮음으로써 다시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전 제사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교의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 제사는 그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주님이 지적하시죠. 손으로 지은 성전은 견고하나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와 교제는 저들의 완고함과 불순종과 타락한 성전 제사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러한 제사를 내가 열납하지 아니하겠다. 바로 이러한 사인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내가 다 파괴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주어지지요. 예언하지요.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7장 구약성경 1060면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드나드는 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저들의 신앙의 현 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가 어땠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 뒤에 계속 이어져 나오죠.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이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랑하는 그 고백이 성전에 출입하는 자들의 고백이 되어지는데 그 자들의 삶의 행로가 삶의 행동이 세상 사랑과 방불할 때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삶이 과연 향기로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 그 백성이 친히 교제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잔치가 상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환전한 자들, 상거래 상들을 뒤엎고 채찍으로 내어 쫓으신 것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거나 정화하기 위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 정화시키는 것, 그 싸움이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그 성전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반증이 예수님께서 저들을 채찍으로 내어 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잔치, 그 역할을 결코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온전히 상실해버린 거죠. 더 이상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지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가?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빛을 보여주십니다. 복음을 주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이 등장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요. 19절 요한복음 다시 돌아와서 1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르기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전 속죄 제사의 완성을 성취하시는 사건입니다. 그 결과 모든 피조물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이, 아름다운 교제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죄를 씻는 속죄소, 소위 시은소라 하죠. 이 속죄소를 친히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죄를 씻는 속죄소를 마련해 주심으로써 이 자리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교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원으로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이 참 제사가 단번에 드려진 것입니다. 이제 양과 소의 피가 더 이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환전하는 일도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무엇을 완성하셨죠? 속죄와 새 언약의 제사로서 성전의 모든 제사들은 종말론적으로 완성한 사건으로, 바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파괴되고 상실된 하나님과의 회복된 잔치에, 그 교제에 우리가 초청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최고의 수혜자가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혹은 성도들, 이제는 예배라는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맛보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훼손하려 하거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어떤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배설하신 잔치상을 뒤엎는 행위가 되므로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실 않으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곳도 새 성전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진 새 성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모형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은 내주하고 계시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뗄래야 뗄 수 없이 묶여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시지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봅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연합을 설명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초월과 신성과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라 비유로 설명하시죠. 하나님의 성품과 신성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신성에,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곧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우리는 확보한 자들입니다. 이건 미래적 사건이죠. 그러나 동시에 영생을 맛본 자들입니다. 현재에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오는 세상의 삶입니다. 오는 세상의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적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적 생명. 피조물이 하나님적 생명을 우리 마음에 담고 얻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굉장한 영광이에요. 즉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안에 내주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숨결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흩어져서 증언해내야 되고 향기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숨결이 여러분의 삶에서 말과 행실에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대접하시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숨결, 오늘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적 생명을 마음에 담고 영생을 얻은 자로 증언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회복이 아닙니다. 치유가 아닙니다. 재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성전으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신비함과 숨결을 세상 앞에 증언하도록 우리가 초청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을 대할 때에 과연 그리스도의 영광과 숨결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를 통해서, 이건 외모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삶으로. 그는 참 목사답다, 장로답다, 권사답다, 성도답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신비함과 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유일하게 즐기는 운동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테니스입니다. 한 구력이 한 30년 됐으니까 제법 치겠지요. 그런데 이제 동네에서 종종 그 테니스를 이제 복식 경기는 이제 그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그 팀당 만 원씩을 걸고 합니다. 그래서 막걸리 세 병에 사이다 하나. 사이다는 저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하게 됐는데 진지하게 게임하죠. 그러다가 이제 게임에 승패가 있게 말입니다. 근데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 인 아웃 갖고 많이 다투게 됩니다. 워낙 그 공이 빠르고 승부욕이 강하다 보니까 라인에 묻었는지 안으로 들어왔는지 밖으로 나갔는지 적지 않은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잘 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인아웃을 제가 제대로 잘 보는 편인데 저희는 먼저 콜을 하죠. 이건 세이브다. 들어왔다. 한 몇 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이제 같이 보던 우리 동호 회원들이 나이스 매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비록 저희가 이건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걸 아웃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텐데 인이라고 콜을 해주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하고 나이스 매너가 됐죠. 근데 결과가 게임에서 졌어요. 저희가 만 원을 냈죠. 냈는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 파트너가 화가 나 있었어요. 목사님, 인기에 영합해가지고 말이죠. 그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파트너는 생각하지 않고 막 화를 낸 주변이 이상하게 이게 굉장히 분위기가 이상해졌죠. 제가 바로 얘기했습니다. 상대편이 기분 파트너가 기분 나쁘면 나쁜 거예요. 그렇죠? 기분이 나빴는가? 그럼 내가 사과한다.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팀하고 다시 한번 경기하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살살 타이르고 빌고 해서 다시 한번 게임을 해서 다음에는 이겼습니다. 네. 주변에서 보는 거예요. 저러할 때 목사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목사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게임에도 지고 언사에도 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 다워야 돼. 이건 목사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다고 봅니다. 성도 다워야 돼. 네. 성도 다워야죠. 우리 학생들이 중고등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야, 너 공부 잘하게 생겼다. 아주 너 똑똑하게 생겼다. 제일 싫어해요. 왜요? 본인이 공부를 못하거든요. 굉장히 우리 어머님 영어식으로 스탠레스를 받아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기는 공부를 못하던데 만난 사람마다 너 공부 잘하게 생겼다. 왜 물어보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즘에는 하도 영양가들이 좋아가지고 다들 얼굴들이 실해요. 다들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그러나 본인 정작 공부 못하는데 공부 잘하겠다고 생각하니까 말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외모를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여러분,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라면은 성도라고 얼굴에 써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과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존귀함과 거룩함과 신비함과 경이로움을 하나님의 숨결을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을 그 거짓말을 믿지 마라. 너희는 나는 성도라, 나는 집사라, 장로라, 권사라, 목사라 하는 말을 속지 마라.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적 생명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가를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두렵고 떨림으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환영을 받아야 돼요. 그 모임에 어서 오라고 환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서 오라고는 얘기는 들었는데 다 주변에서 피해요. 도망가. 문제가 있죠. 저와 여러분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신 자답게, 새 성전으로 지음을 받은 자답게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말씀 속에서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영광과 숨결을 여러분의 전 인생을 통하여 증언해내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함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되고 아름다운 생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사랑을 함을 입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경이로움과 숨결을 우리 마음에 담아 하나님적 생명을 품고 세상 앞에 하나님을 증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아름다움을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나를 통하여 편만해질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